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7월 26일 월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서 지난 23일 제32회 도쿄올림픽이 막을 올렸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아쉽게 참여는 못했지만 한국 선수단들 악조건 속에서도 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도쿄올림픽 한국의 첫 금메달은 양궁의 나이 어린 막내 선수들이 땄고요. 26일 오전 기준으로 금메달 2, 동메달 3,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해 한국은 종합 4위를 기록 중이었는데 이 메달 바치라고 여겼던 종목에서 아쉽게 놓쳤던 부분들이나 당연히 금메달을 딸 줄 알았던 사격, 진종호 선수의 첫 개인전 탈락 등이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죠. 자, 어제 25일에 한국올림픽 축구대표팀 루마니아를 4-0으로 대파하며 1패 뒤 1승을 얻었습니다. 기록적인 4골차 대승이 한국에 큰 도움이 돼서 온두라스와 비기기만 해도 8강 진출하게 되고요. 자, 이번 올림픽에서는 남자 태권도나 남자 펜싱 세계 랭킹 1위의 한국 선수들이 탈락하거나 각 분야에서 세계 랭킹 1위의 선수들이 탈락하는 이변도 속출하고 있고 반면에 남자 수영 400m에서는 무명의 튜니지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특수 상황이 많은 만큼 워낙에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변수도 많고 이변도 많을 거라고 했었는데 모쪼록 초유의 코로나 대유행 상황 속에서 전 세계 선수들이 아름답고 공정한 경쟁을 펼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에 뉴스통도 순위 뉴스 7 코너로 시작을 하고요. 현재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은 코너도 함께합니다. 오늘 더 알찬 뉴스 시간에는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업종과 관련된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릴 거고요. 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에 대해 집중 탐색해보는 피플 코너로 함께합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도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소득 하위 88%를 기준으로 1인당 216달러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상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달 중순께 준비 절차가 완료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총 302억 6천만 달러 규모의 2021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 24일 새벽에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인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 여자 양궁이 올림픽 단체전 9회 연속 우승의 대기록을 달성하며 한국 선수단의 2020 도쿄올림픽 두 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강채영, 장민희, 안산으로 구성된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은 25일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러시아올림픽위원회를 6-0으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올림픽에 양궁 단체전이 처음 도입된 1988년 서울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9회 연속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벌가리아가 북한의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에 대응해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철수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관영 안타라 통신은 평양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이 육로로 북한을 출국해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에 도착했다고 현지 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주재 벌가리아 대사관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직원도 평양을 떠났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가 전했습니다. NK뉴스에 따르면 벌가리아 대사관이 문을 닫으면서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는 로마니아만 북한 내에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위 뉴스입니다. 오스트랄리아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봉쇄령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스트랄리아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자유, 진실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빅토리아 공원에서 시청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해당 시위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위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위 진압 경찰은 물론 기마 경찰 또한 투입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시위 진압 소식에도 남 오스트랄리아 애들레이드에서 자동차 시위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교황청이 이탈리아 안팎에 5천 건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좌 재산관리처 APSA는 현지시간 24일 지난해 기준 교황청 재무상태 보고서와 공공예산 현황 자료를 공개했는데 교황청 보유 부동산 세부 내역이 포함됐습니다. 교황청이 보유 부동산 내역을 공개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APSA는 이탈리아에 4,051건, 영국 런던과 스위스 제네바, 로잔, 블란서 파리 등 해외에 1,120건 등 부동산 총 5,171건을 보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내 부동산의 86%가량은 교황청 사무실로 쓰이거나 교황청에서 일하는 사제, 평신도들의 숙소 용도로 이용됩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3일 한미 외교 차관 전략 대화를 마친 뒤 우리는 북한과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최종건 1차관과 함께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북한의 대화를 제안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북한 상황과 관련해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식량안보 문제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북한 주민들이 안쓰럽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결과만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두 나라가 4개월 만에 고위급 대화를 엽니다. 미국 국무부 2인자인 셔먼 부장관은 26일 중국 텐진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만납니다. 셔먼 부장관은 중국 외교부의 대미 업무 담당 차관급인 셰펑 부부장과 공식 회담도 합니다. 그는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중국을 찾은 가장 고위급 미 정부 관리입니다. 두 나라는 그간 코로나19 기원 조사에서 신장, 홍콩, 대만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부딪혀왔습니다. 이 때문에 양국이 이번 대화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보다는 현안을 놓고 또다시 이견을 노출하며 재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수인 뉴스 7 전태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의 주요 소식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정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에서 여맹 조직이 여러 목적으로 동원이 되곤 했는데 또 다른 임무를 받았다는 소식, 오늘 첫 번째 소식이죠?
네, 북한 함경북도에서 최근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 타파를 위한 목적으로 조선 사회주의 여성 동맹 여맹 조직과 네. 여맹원들을 앞세운 비밀 규찰대를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데일리 NK에 도당에서는 지난 11일에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를 철저히 근절할 때 대한 중앙의 지시를 받들어 도 안의 여맹 조직들과 여맹원들을 중심으로 은밀히 자체 내부 규찰대를 조직할 때 대해서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행위는 그동안 사실 보위부나 안전부에서 꾸준히 단속을 해왔던 건인데 이제는 여맹 조직까지도 동원해서 단속 활동을 좀 하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북한 당국은 자본주의 날라리풍에 물젖은 청년들이 돈밖에 모르는 적들의 사상문화에 중독되지 않도록 매일같이 단속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방침의 일환으로 함경북도 당위원회에서 여맹원들이 이 사업에서 중심이 돼 문제 행위들을 적발하고 신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내부 규찰대 조직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네.
이에 여맹 조직에서는 이 사업에서 자신들이 역할을 다하겠다, 결의를 하고 나선 상태라고 하는데요. 소식통은 보위부와 안전부는 이 사업에서 누가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지 모르게 시군동 여맹 조직의 여맹원들을 개별적으로 데려다가 손지장을 찍게 하고 네. 주민들의 발언, 행동, 생활 수준, 매 세대들의 수입대 지출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웃끼리도 뭐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게 만드는 그런 감시 행태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네, 특히 이번에 비밀 규찰대로 활동하게 된 여맹원들은 청년들의 비사회주의 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네.
이 동네나 주변에서 청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머리 모양을 하며 또 어떤 콧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지까지
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식의 문화와 어긋나면 바로 신고하는 게 기본 임무로 규정이 됐다고 합니다. 또 주민들의 휴대전화 벨소리와 통화 내용까지 알아내서 간첩 행위를 적발해내는 임무, 특히 국경 지역에서 중국산 휴대전화를 감별해내는 데 신경을 쓰고 그 사용자들을 완전히 없애는 일에 앞장서는 임무까지 주어졌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모기장 같은 그런 감시망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부위부와 안전부에서는 뭐 기존에도 인민반장이나 정보원들이 보고하는 체계가 있었지만은
네.
이 인민반장이나 정보원만 믿을 게 아니라 2중, 3중으로 복선을 쳐서 감시하고 잡아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을 뿌리 뽑으려는 당의 의도를 관철하려는 조치라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식통은 보위부와 안전부는 비밀 규찰대 성원들이 주민들의 사상적 부패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 반동 사상의 모기장 역할을 단단히 잘해야 한다는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북한 당국의 감시가 좀 심해지면서요. 이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좀 늘고 있다고요?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네. 여러 번 그 단속 사례를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에 특히 이 청년대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네. 현상에 대한 단속 활동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강도 해산에서는 이 대학생 규찰대가 조직이 돼서 머리와 옷차림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특히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를 따라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양강도 한 청년이 최근에 남조선 말투를 따라했다는 혐의로 6개월의 노동 단련형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0일에 해산시 연풍동에 사는 20대 청년이 길거리에서 한국말을 흉내내다 시 안전부에 구류가 됐는데 3일간의 조사를 거쳐서 6개월의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말투를 좀 따라했다가 6개월의 노동단련대 처벌이라면 굉장히 심한 통제인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이런 남한식 말투에 대한 통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드라마 속 대사가 문제가 됐다고요?
네, 한국에서도 뭐 작년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죠.
예.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대사. 너는 날 사랑한 적 없어.
오.
이게 또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을 해서 단속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 말투로 우선 단속이 되면은 손전화까지 검열을 하는데 여기서 불순 녹화물, 뭐 한국 드라마겠죠? 이런 게 나오는 경우는 보위부로,
네.
그러지 않을 경우는 시안전부로 끌려가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소식통은 일반적으로 머리나 옷차림에 문제가 제기되면 비판서를 쓰고 며칠 조사를 받다가 풀려나는데
네.
이 남조선 말투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처벌받은 청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위에서는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 사람들은 이 남조선 말투 이걸 어떻게 알고 단속을 하느냐 이런 좀 의문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니 뭐 서로 이제 뭐 알게 모르게
그래요.
다 남조선 문화를 향유하면서도 단속을 해야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알아 단속을 하니까 참 이 말도 이해가 되긴 하네요. 웃지 못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감시와 통제와 단속의 능사가 아닌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속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정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가 2019년에 발표한 노래 미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종의 월요일 코너 더 알찬 뉴스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더 알찬 경제 뉴스와 각종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예요, 벌써. 네. 주목할 만한 업종에 대해 좀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철강 업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철강 수요가 네. 빠르게 회복되면서 관련 업체들의 신용 등급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네.
이제 한국신용평가라고 한국에서 각 기업 및 업종을 평가하는 기관인데 이제 올해 철강 산업 전망을 중립적이라고 판단을 네. 했어요. 연초만 해도 이제 철강 산업 전망이 비우호적이다 이렇게 등급을 매긴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상반기 지나면서 산업 전망에 대한 의견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네.
또 철강 산업의 신용도 전망도 연초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만큼 철강 업체들의 신용도 전망이 이제 긍정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철강업의 신용도가 좀 상향 조정된 배경은 뭘까요?
일단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실적 부진을 크게 겪었죠. 그러다가 네. 올 들어서 실적 반등에 성공한 덕이 큽니다. 당초 시장의 우려와 달리 또 이제 보수적인 경영을 통해서 자금 소요를 최소화하면서 전반적인 재무 안정성을 양호하게 관리한 점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네.
한국신용평가수석연구원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와 중국의 철강 수출 제한 정책이 우려했던 공급 부담 요인을 완화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수급 전개에 힘입어서 국내 철강 업체들의 단기적인 실적 동력도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철강 기업인 세아베스트리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했고요. 동국제강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또 에드 스테인레스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금 말했던 기업들이 다 이제 철강 관련 예. 기업들입니다.
네, 실제로 각 철강 회사들의 수익성도 좀 눈에 띄게 개선이 됐나요?
네,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철강업계의 맏형으로 불리잖아요. 예. 이 포스코. 지난주였죠. 분기 영업이익이 척 네. 17억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수요 산업 회복세 본업인 이제 철강 사업이 이제 수익성이 크게 네. 오른 거죠. 1분기 만에 이제 분기 기준 그 최대 실적을 새로 썼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이제 포스코의 하반기 전망도 계속해서 네. 좋다는 점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포스코의 올해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였던 2008년 기록한 6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철강업에도 이렇게 기분 좋은 파란불이 켜졌다니 뭐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어떤가요?
일단 철강 수요 강세가 계속해서 뭐 예.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서 말씀드린 포스코의 어떤 최대 실적이 네. 또 이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철강 가격이 일단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유가도 사실 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철강도 경기가 개선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좀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일희일비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네. 뭐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이 전방산업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네. 전방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예. 크게 가장 먼저 시장이 변한다 뭐 이런 산업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산업들이 회복하면서 글로벌 철강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덕입니다.
네.
뭐 자동차나 조선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아지면 철강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데서 나오는 분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철강 공급이
네.
수요를 못 따라가면 이제 철강 가격이 상승을 오르겠죠.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실제 5월에는 이제 자동차용 강판 공급 가격을 4년 만에 톤당 43.40달러를 네. 올렸어요. 또 조선 후판 가격도 올 상반기 톤당 86달러를 인상했습니다.
네, 철강값이 올라서 뭐 업황은 개선되고 있다고 쳐도 근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다른 시장과 좀 갈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뭔가요?
그렇죠. 이제 가격을 올리니까 네. 관련 기업들이 이제 실제 뭐 자동차나 조선업에서 네. 이제 불만이 좀 나오고 있죠. 일단 올해 하반기 후판 가격 인상을 두고
네.
현재 이 가격 조정이 있어서 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네.
후판이라 이제 선박에 쓰이는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을 말해요.
네.
철강 업계에서는 공급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겠죠. 뭐 공급 대비 수요가 많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조선업계는 간만에 이제 수주 랠리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철강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남는 게 없다 이런
그러네요.
울상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선박 하나를 건조하는데 이제 비용이 다 정해져 있겠죠. 네. 거기서 이제 후판 가격이 전체 20%를 차지합니다.
꽤 많이 드네요.
그렇죠. 100억 달러 정도면은 20억 달러가 이제 철강 이 철판 가격으로 나가는 셈이죠. 일단 철강 관련 기업들은 한국 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 한국에서 조선 빅3 업체들과 하반기 후판 가격을 협상 중인데요. 우선 후판 공급가로 톤당 998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종전 공급가는 톤당 607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30% 정도 가격이 상승한 거죠. 철강업계는 최근 원료인 철광석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과 글로벌 철강 시황 호조세 등을 반영해가지고 공급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조선업 입장에선 좀 부담이겠네요. 예. 이게 가격이 30%나 올랐다 보니까.
그렇죠.
자, 근데 최근에는 또 환경 문제가 정말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유럽 국가들이 한 기관으로 묶여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이죠.
네.
이 EU에서 수입하는 제품 중 역내 이제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도입을 결정했어요. 이유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기준 최소 55%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네.
그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업종을 겨냥해서 탄소 국경세를 매긴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문제는 대상이 되는 품목은 총 5개인데 철강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유럽의 다수 국가들이 진행하는 규제인 만큼 타격이 좀 적지 않을 텐데 다른 국가들 현황은 어떨까요?
이런 움직임은 사실 유럽에서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도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제품을 수입을 할 때 해당 제품 제조 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부분을 우선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장벽이 좀 높아지는 셈이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유럽과 미국은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그쵸.
과거 이미 90년대 전에 이 철강이나 관련 제조업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제 각 국가가 발전해왔는데 이미 발전된 상황에서 이제 다른 국가들의 이런 철강이나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고 합니까? 그 외에 국가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자, 철강을 수출할 때마다 그만큼 관세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성의 차질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EU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과세를 시작해서 2026년에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탄소 국경세가 도입이 되면은 한국 철강업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한국 업체들이 이제 그 철이나 철강, 비철금속 등 이런 품목의 EU 수출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한국 산업계 타격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한국 포스코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철강 기업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국의 수출 물량을 고려할 때 한국산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EU 업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최대 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가 이 금액을 직접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 EU 업체가 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수출량을 줄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업체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군요.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유럽의 과세가 넘어야 할 하나의 산이 될 것 같은데 한국 정부도 혹시 여기에 대한 대응책 같은 거 마련하고 있을까요?
네, 한국의 이제 산업부에서는 앞서 유럽연합 측 그러니까 EU가 한국을 탄소 국경세 적용 제외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일단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에 따른 환경 부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탄소 국경세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이중 과세가 되는 거죠.
네.
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부는 철강 산업에 대해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도입과 관련해 연구 용역을 거쳐서 상세히 분석하고 지속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익성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진짜 실제로 이게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결과를 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유럽 이유에다 이제 전해가지고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네. 말인 거죠.
그렇군요. 자 앞으로 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모르지만요.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좀 좋은 결실을 맺으면 좋을 텐데 근데 이런 친환경 움직임이 악재만 될 게 아니라 또 다른 도약이 될 수 있다. 철강 기업들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동안 이제 철강 기업들은 말 그대로 철강 생산에만 좀 주력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뭐 환경, 친환경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면서 좀 새 먹거리 확보에 또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철강 부분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비철강 부분을 높일 계획이에요.
네.
지난해에는 철강 부분이 합산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였지만 2023년, 그러니까 뭐 약 2년 후에는 45%로 낮추고요.
네.
글로벌 인프라와 신성장 등 비철강 부분은 51%에서 55%로 높일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를 위해서 신성장 사업의 한 축인 수소 사업에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암모니아를 이용한 수소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강사 대부분이 구상하고 있는 신사업 중 하나입니다.
자, 철강 회사가 수소를 만든다니 참 신기하긴 한데 또 포스코 같은 경우 그때 리튬, 염호 이런 거 그 사가지고 리튬 가격 오르면서 대박 났다 이런 뉴스도 작년에 나왔었던 거 기억나네요.
네.
자, 그 수소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예, 이제 수소는 차기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잖아요.
예.
수소 자체는 이제 친환경적인데 이제 문제는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부분 천연가스에서 뭐 여러 가지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절반 이상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데요. 이 방식은 이제 생산 비용이 저렴한 대신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거 참 좀 모순적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암모니아를 좀 사용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로 구성된 물질입니다.
네.
상온에서 10기압으로 압력을 가하면 쉽게 액화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수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수소 추출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전혀 없고요. 또 친환경, 경제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수소 생산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철강 회사들이 이 암모니아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현재 개발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유통 모두 관할하는 밸류체인 체제라는 걸 구축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철강 부분이 아닌 다른 신사업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고 그리고 또 그 외의 것들 이제 인프라들을 또 갖추고 있거든요. 철강 산업들이 이제 그동안 했던 그 기술력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비용이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철강업이 최근에 업황 개선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친환경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업 구상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한국의 철강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실력파 가수 하림 씨가 2004년에 발표한 노래 여기보다 어딘가에 듣고 올게요.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월요일에는요. 피플 코너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오늘도 이정철 기자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보나요?
앞서 우리 방송에서 잠시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요즘 많은 국민들이 찾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산악인 김홍빈 씨인데요. 열 손가락 없는 김홍빈 씨는 장애인 최초로 7대륙 최고봉과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히말라야 14좌 완등 후 실종돼서 많은 국민들과 전 세계 산악인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김홍빈 씨는 김홍빈 대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김홍빈 대장이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아직 구조 소식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김홍빈 대장의 실종 소식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지난 18일 실종됐습니다. 이날 히말라야 8000m급 14번째 복무대인 브더드 피크봉 등정을 마친 김홍빈 대장은 네. 하산하던 중 전환을 당했는데요. 구조 요청을 하며 기다린 끝에 러시아 구조팀이 찾아냈습니다. 10시간 이상을 혼자 버텨온 상황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구조팀이 김 대장을 구하듯 내려갔지만 결국 김 대장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비탈리 러시아 구조팀은 무전을 통해서 줄이 헐거웠다. 내려갔지만 김 대장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상까지 등정 마치고 산 내려오다가 실종이 된 건데 부디 무사하길 바랍니다. 아직 뭐 어떤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으로 한국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 뉴스 접하기 전까지는요. 김홍빈 대장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어떤 분인가요?
네, 김홍빈 대장은 대학교 때부터 등반하기 시작했는데요. 1964년 전라남도 거흥에서 태어난 김홍빈 대장은
네.
대학 시절 잘나가는 운동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는 1983년에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산악부에서 활동했고요. 2학년 때 광주 전남 암벽대회에 출전해서 2위에 오를 정도로 등반 기량을 키웁니다. 1989년도에는 네팔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고요.
네.
이어서 1999년에 낭가파르밧 원정에 참여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히말라야 8000m 14자 등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 14자 하면은 이게 산봉우리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히말라야의 고봉을 뜻하는데요.
네.
아시아 대륙의 남부에 위치한 히말라야 산맥은 네팔, 인도, 파키스탄, 중국, 부탄에 걸쳐 있습니다. 히말라야는 세계에서 높은 산맥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쵸.
해발 8000m가 넘는 고봉들이 참 많은데요.
네.
이 중에서 높은 봉우리 14개를 가리켜서 히말라야 14좌라고 합니다. 14좌 중에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네. 에베레스트, K2, 낭가파르밧, 브더드 피크 등이 있습니다. 또 14좌 봉우리 대다수가 네팔, 파키스탄과 중국 국경 지역에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제일 높다는 산이 백두산인데 여기 최고봉이 해발 2700m 정도인 걸로 아는데 히말라야 14좌는 8000m니까 거의 뭐 3배 가까이 높은 거예요. 엄청난데 김홍빈 대장이 그렇게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봉우리 14개를 등정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김홍빈 대장은 실종 이전까지 14자 중 하나인 브더드 피크봉 등정을 마치면서
네.
14자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2006년 해발 8027m인 파키스탄 가셰르붐 두 번째 봉 등정에 성공하면서
네.
히말라야 14자 완등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후 2007년에 네팔 에베레스트 등정, 2012년에는 파키스탄 K2, 2014년에는 네팔의 마나술루 등을 등정하면서 16년 만에 14자 완등에 성공하는데요.
예.
놀라운 건 14자 완등이 김홍빈 대장이 열 손가락을 모두 잃은 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열 손가락을 잃은 후에 해발 8000m가 넘는 그런 높은 고봉들을 올랐다는 게 사실 상상이 쉽게 안 갈 정도로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어쩌다가 열 손가락을 잃으셨죠?
네, 김홍빈 대장은
예.
1991년 북미 대륙 최고봉인 맥킬리를 등반하다가
네.
사고를 당하는데요. 당시 등정을 두 번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당시 가지고 간 식량은 바닥이 났고
네.
체력은 급격히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김홍빈 대장은 추위와 탈진 등이 겹쳐 수면 상태에 빠지는데 다행히도 지나가는 산악구조대에 발견돼서 16시간 걸려서 겨우 구조됩니다. 하지만 구조 당시에 두 손에 심한 동상을 입어서 모두 절단해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손가락 절단 사건도 결국 이 등정하다가 일어난 건데 그렇게 열 손가락을 잃었으면 사실 포기할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자 등정에 도전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김홍빈 대장은 손 절단 이후에
예.
좌절과 방황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광주 전남 등산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네.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이 전부였던 그는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네.
나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한반도의 모든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1998년에 사고를 당했던 맥킬리 등정에 성공합니다. 같은 해 남미의 최고봉인 아콩카과 정상에 오릅니다. 이후 2007년에는 오시아니아 최고봉인 코지어스코, 아시아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는데요. 다시 산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편견도 있었지만 꿋꿋하게 산을 등반해 온 끝에 2009년 13년 만에 장애인 최초로 7대륙 최고봉 완등에 성공하고요. 한국인 중에는 7번째, 장애인 중에는 최초로 14자 완등에 성공한 것입니다.
네, 신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생 이렇게 수천 미터가 넘는 산들을 등정해온 김웅빈 대장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지금도 김웅빈 대장 구조 작업이 한창이라죠?
네, 현재 헬기 등을 통해서 수색이 진행되고 있지만 네.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웅빈 브로드피크 원정대 사고수습대책위원회는 네. 지난 25일 파키스탄 구조대 헬기가 현지에서 수색구조에 나섰으나 김 대장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구조대는 헬기가 비행하며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뒤 추가 수색의 일정과 지점 등을 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또 한국 외교부도 파키스탄에 구조대 헬기를 요청하고 중국 대사관에도 구조에 필요한 가용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제발 꼭 김웅빈 대장이 살아서 다시 우리를 만나야 하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김웅빈 대장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승철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 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你过得怎么样? 자, 오늘 배울 표현은 어떻게 지냈어? 라는 이 말인데요. 꾸어 하면 방문하다, 지나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를 겪다라는 뜻도 있는 말이거든요. 그 과거 할 때 그 거자를 중국어로는 꾸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怎么样 하면 따로 쓰이면 어때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너 과거에 어땠어? 어떻게 지냈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인사말 같은 거니까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니 꾸어도 怎么样?
想要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7월 27일 화요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황해도와 평북, 함경도는 아침부터 밤사이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15도, 해산 19도, 강계 23도, 신의주, 사리원, 함흥, 청진 24도, 평양, 개성, 원산 25도, 해주 26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8도, 청진 30도, 함흥 원산 32도, 해산 33도, 강계 개성 사리원 해주 34도, 평양 신의주 35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과 오후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2% 상승한 72.0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18% 하락한 1802.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8월물 가격은 온스당 25.22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8.42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중국어와 생활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순위뉴스 7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순위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소득 하위 88%를 기준으로 1인당 216달러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상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달 중순께 준비 절차가 완료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총 302억 6천만 달러 규모의 2021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 24일 새벽에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인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 여자 양궁이 올림픽 단체전 9회 연속 우승의 대기록을 달성하며 한국 선수단의 2020 도쿄올림픽 두 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강채영, 장민희, 안산으로 구성된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은 25일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러시아올림픽위원회를 6-0으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올림픽에 양궁 단체전이 처음 도입된 1988년 서울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9회 연속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벌가리아가 북한의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에 대응해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철수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관영 안타라통신은 평양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이 육로로 북한을 출국해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에 도착했다고 현지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주재 벌가리아 대사관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직원도 평양을 떠났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가 전했습니다. NK뉴스에 따르면 벌가리아 대사관이 문을 닫으면서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는 로마니아만 북한 내에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위 뉴스입니다. 오스트랄리아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봉쇄령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현재 시간 24일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스트랄리아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자유, 진실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빅토리아 공원에서 시청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해당 시위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위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위 진압 경찰은 물론 기마 경찰 또한 투입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시위 진압 소식에도 남 오스트랄리아 애들레이드에서 자동차 시위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교황청이 이탈리아 안팎에 5천 건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좌 재산관리처 APSA는 현지시간 24일 지난해 기준 교황청 재무상태 보고서와 공공예산 현황 자료를 공개했는데 교황청 보유 부동산 세부 내역이 포함됐습니다. 교황청이 보유 부동산 내역을 공개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APSA는 이탈리아에 4,051건, 영국 런던과 스위스 제네바, 로잔, 블랑서 파리 등 해외에 1,120건 등 부동산 총 5,171건을 보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내 부동산의 86%가량은 교황청 사무실로 쓰이거나 교황청에서 일하는 사제, 평신도들의 숙소 용도로 이용됩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3일 한미 외교 차관 전략 대화를 마친 뒤 우리는 북한과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최종건 1차관과 함께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북한의 대화를 제안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북한 상황과 관련해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식량안보 문제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북한 주민들이 안쓰럽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결과만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두 나라가 4개월 만에 고위급 대화를 엽니다. 미국 국무부 2인자인 셔먼 부장관은 26일 중국 텐진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만납니다. 셔먼 부장관은 중국 외교부의 대미 업무 담당 차관급인 셰펑 부부장과 공식 회담도 합니다. 그는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중국을 찾은 가장 고위급 미 정보 관리입니다. 두 나라는 그간 코로나19 기원 조사에서 신장, 홍콩, 대만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부딪혀왔습니다. 이 때문에 양국이 이번 대화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보다는 현안을 놓고 또다시 이견을 노출하며 재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수인 뉴스 7 전태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최근 한국에서는 숨막히는 가마솥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코로나 확산으로 경로당 같은 공공시설이 문을 닫으니까 공항을 찾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어르신들은 시원한 무료 지하철을 타고 역시나 시원한 공항에 와서 준비한 간식거리 드시기도 하고 친구도 사귀면서 더위를 피한다고 하는데 공항은 시원하고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도 잘 돼 있어서 좋다고 하신다네요. 자, 코로나로 해외여행객이 자취를 감춘 인천공항에 이렇게 어르신 공캉스, 그러니까 공항과 바캉스의 합성어죠. 공캉스족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공캉스는요, 공항과 바캉스의 합성어라는 거 아마 아실지 모르겠네요. 자, 시원한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행기 보면요, 가슴이 시원하기도 하신다는데 코로나와 더위가 만든 신풍 속도가 또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거나 하면 위험하니까 최대한 띄엄띄엄 만지시면 좋겠고요. 에어컨 바람 오래 쓰면 또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 점도 신경 꼭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남매 가수 악동 뮤지션이 2013년에 발표한 맛깔스럽고 시원한 노래입니다. 콩떡빙수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할게요. 빙수라도 드시면서 더위 날리면 더 좋을 텐데 더위에 건강 더 조심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